타이틀은 지금 이제 다니엘 연대기이지만 구약시대 개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서 12월까지는 구약시대 개관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약시대가 뭐 여러 이렇게 많은 단계들을 거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좀 왕국시대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관 지금 하는 목적이 이제 다니엘 연대기로 가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연대기로 이어져야 하기 위해서 왕국시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성경에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숫자니 뭐 이런 거니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지식이 그냥 나열된 거에 불과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해서 기억하고 해봐야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어떤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몇 구절들을 가지고 깊게 묵상하고 또 영적인 의미를 추출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미시적으로 아주 깊게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과 더불어서 성경의 이렇게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시적인 관점은 아무래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게 묵상하는 거에 비해서는 막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심금을 울린다거나 하나님의 어떤 깊은 뭔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막 감동이 몰려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식 자체가 아주 중요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 그리고 기반이 됩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 단단한 성경의 여러 가지 지식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고요. 물론 그것이 이제 정확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근거 위에 쌓여진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나서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봤었고 화면이 좀 제가 느리게 만들어놨네요. 자, 여기 가서 아래쪽까지 가서 네, 지난주까지 보면은 이제 솔로몬 사후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르호보암,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차리고 서로 험악하게 대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여로보암에서부터 아들 나답,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 죽이고 왕이 된 바이사와 그의 아들 엘라, 다시 반역을 일으킨 시므리까지 이 정도가 한 60여 년 정도예요. 60여 년간 이제 남과 북이 아주 격렬하게 대립을 했었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그 위험했던 순간은 요 바이사와 요 아사 왕 때였습니다. 요 때는 베델 그 이스라엘 바로 예루살렘 바로 위에 베델 그쪽을 중심으로 실제로 이제 그 충돌까지 일어났던 상황이었고요. 이런 대립 상태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오므리 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좀 잠잠해졌습니다. 오므리. 이 오므리는 원래 군대 대장이었어요. 군대 대장이었고, 그러니까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전부 이끄는 사령관이었는데, 정치적 역량도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7일 만에 이제 제거를 하고 이스라엘을 장악한 뒤에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알고 있고 때로는 북왕국 전체를 사마리아라고 이제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게 이제 요 오므리 왕 때부터였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에 멸망당할 때까지 수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므리는 남왕국 유다하고 그 당시 이제 아사 왕이었는데 여기하고도 좀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나 이집트 같은 그 주변의 강대국들하고도 공식적인 국교를 맺으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왕국들은 이게 성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국제 관계에서는 옛날도 옛날에 좀 그런 게 많았나 봐요. 나라가 나라 이름이 정확하게 있지 않았어요.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도 우리가 말을 편하게 이제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니까 그렇지. 당시에 국가들이 이거 무슨 나라야? 라고 했을 때 딱히 이렇게 부를 이름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이 나라의 이름이 이제 다른 나라에 어떻게 기록됐냐. 그냥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 아시리아에 가서 이제 조공을 드리려고 막 이렇게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 왕을 찾아뵈었을 때 오므리의 아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라는 사람이 요 앞에보다도 훨씬 더 국가를 안정화시키면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오므리보다 원래 워낙 이 아합이라는 인물이 유명하죠. 그래서 오므리가 안정시킨 나라를 가지고 이제 아합이 왕이 되어서 이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자, 남왕국의 여호사밧,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통치 말기에 이제 아버지와 함께 왕위를 같이 시작을 했어요. 북왕국은 워낙 아버지가 아들로 물려준 케이스가 뭐 이렇게 막 계속 연속되는 게 없어서 문제였지만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아들들이 이제 이어가면서 그 아버지의 말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이제 고령이 되어가지고 판단을 잘 못하게 되었을 때인지 아니면 또 아들에게 어떤 정치 역량을 미리 교육시키기 위해서인지 말기에 공동왕으로 통치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왕권을 가지게 된 이후부터 여호사밧은 이 북왕국과 관계를 아주 좋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어떤 의도인지는 정확히 써 있진 않아요. 신앙적인 의도인지 정치적인 의도인지는 불명확합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신앙적인 이유로 북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써 있고요. 요시아도 비슷한데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남왕국의 19명의 왕들은 이 아달랴는 제외한 거예요. 저는 아달랴가 정상적인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19명의 왕들 중에 아주 좋은 평판을 받은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남왕국 유다에는 총 여기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19명의 왕이 존재해요. 19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8명을 불러서 선하다라고 지칭을 했어요. 8명 중에서 또 4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4명 중에서 또 유일한 한 명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뭔가 왕 19명의 왕들을 이렇게 랭킹을 좀 맺어놨습니다. 8명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 아사, 여호사밧, 밑에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 우시아는 아사랴라는 이름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 그러니까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요 네 사람은 쭉 이제 아들 해서 증손주까지 가는 경우고요. 아하스를 건너뛰어서 히스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시아, 이렇게 왕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왕들의 이름은 우리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8명 중에서 아까 그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는 네 사람은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아. 이 네 사람,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 이 넷 중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최고의 평가를 하셨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왕은 누굴까요? 제가 이런 거는 퀴즈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다음부터는 뭘 좀 가져와서 에? 자, 히스기야다. 그리고 또 다른 여호사밧이다. 아, 다음에 그러면 아사. 자, 그러면 마지막 그 요시아. 정답은 요시아예요. 예. 네. 선물 가져왔. 네. 다음에는 선물 가져와서 한번 해볼게요. 요시아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이 이제 북왕국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침묵을 도모하고 있을 때, 당시에 이제 신아시리아 제국이 본격적으로 팽창 정책을 시작할 때였어요. 이때가 연도를 보면은 800년대, 그러니까 주전 9세기 전반부, 이때 이제 신아시리아 제국이 저기 니느웨 쪽에서 그 너머, 니므롯 그쪽에서 아주 크게 팽창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나라도 있었지만, 그 중간중간에 밑탄이나 이런 나라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와서 사람도 잡아가고 하던 일들이 이때부터 이미 있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북 간의 관계가 이렇게 너무 좋아지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사벨의 딸, 이 아달랴라는 여자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여호람. 이 여호람의 이름이 사실 요람이라는 이름과 원래 똑같아요. 요람. 이 요자가 뭐죠? 우리는 여호수아, 호수아. 뭐 이렇게 그런 이름이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람도 여호람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여기에 여호람도 요람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과, 누구죠? 이사벨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하시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람도 있고,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라, 저기, 자매님, 이게, 여기 있다. 자, 가족도를 좀 그려봤어요. 북왕국에 오므리가 있었고 아들 아합이 있었고 이세벨이 결혼을 했죠. 이렇게 두 줄이 결혼 관계예요. 요 사이에 성경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자녀가 아하시아가 있었고 요람이 있었고 아달랴가 있었어요. 아마도 아달랴가 큰딸이었던 걸로 보여요. 제일 큰딸. 그래서 오므리가 죽고 아합이 오랫동안 통치를 했고,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아는 몸이 좀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사악한 짓을 했었죠. 열왕기하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아하시아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요람한테 넘어갔습니다. 왕권이. 그래서 요람이 왕이 되었고, 반면에 남왕국에서는 아하사가 죽은 뒤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고요. 여호사밧의 다음 왕이 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요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최소한 두 명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아하시아,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은 여호세바라고 하는 딸이었어요. 아하시아가, 그러면 요 아하시아와 요 아하시아는 이게 어떤 관계죠? 이렇게 하면 조카, 그죠? 외조카. 이렇게 하면은 외삼촌. 이렇게 되고, 아하시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아하시아는 아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요아스였죠. 이 요아스가 살아남았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요 요람과 요 요람은? 이게 어떻게 되죠? 아내의 남동생이니까, 처남. 처남이고, 이렇게는 자형. 이렇게 관계가 되네요. 이 이름이 똑같 같은 이름도. 그래서 그 열왕기하를 보시면 아하시아가 여기 나왔다가 저기 나왔다가 요람이 여기 나왔다가 저기 나왔다. 근데 요람이 또 역대기나 이런 데에는 여호람으로 나왔다, 요람으로 나왔다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이제 비극이 일어나는 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만 예후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 오므리 가문을 멸족을 시켜버려요. 요때 이제 살해를 당했던 사람이 아합은 죽고 아하시아도 죽고 요람이 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세벨 어머니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후는 이세벨과 요람을 제거를 했고요. 요때 요람과 조카였던 아하시아 이 관계가 돈독했나 봐요. 아하시아도 북왕국에 하필이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후가 아하시아까지 원래 계획은 없었어요. 계획은 없었는데 저기 누구냐? 뭔가 이렇게 뭔가 행렬이 일반 백성 같지 않아 보이니까 저게 누구냐 물어봤더니 남왕국의 아하시아다. 그래서 죽여라 해가지고 아하시아도 이때 죽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나자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형제들과 요아스의 형제들 여기 다윗의 가문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고 그 틈바구니에서 여호세바 고모죠. 고모가 요아스를 몰래 이렇게 피신을 시켰고 나중에 아달랴의 통치가 끝날 때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던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성경에 제사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면 지파는 레위인이죠. 예. 그러니까 여호세바는 여기 집안은 당연히 이제 유다 지파인 거고요. 유다 집안의 다윗 가문이었는데 레위인이었던 여호야다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에게 통치권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이제 그 요 당시 주전 800년도 그러니까 주전 9세기의 남과 북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 아달랴 이세벨은 페니키아 공주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북서쪽 방향에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거기에서 온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그 페니키아의 우상들을 북왕국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많이 뿌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온 우상 숭배의 소굴로, 물론 이제 그 위에서부터 그런들이 있었지만 그걸 가속화시킨 게 이세벨이라고 한다면 남왕국 유다에서의 우상 숭배를 주전 8세기에서 9세기에 이르는 시대에 가속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달랴입니다. 이제 고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찾아보고 있었는데 라기시라는 데가 있어요. 요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라기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한 4,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고요. 라기시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할 때부터 정복을 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은 그때 건드리지 않았고요. 이렇게 서쪽으로 가서 여기 베델과 아이성 차지하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확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할 때 거쳐갔던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라기스가 있었어요. 요 라기스가 사실상 남왕국 유다의 두 번째 도시였거든요. 헤브론은 좀 작았고 라기스가 엄청 큰 도시였는데 이제 아달랴 시대에 아달랴가 시돈은 여기 조금 여기 지나서 여기쯤에 있는데 두로와 시돈 여기에서 어머니가 여기를 이제 우상 숭배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 있는 걸 다시 라기스를 중심으로 아달랴가 우상 숭배에 어떤 여러 가지 상도 세우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유다에 이런 거 다시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또 보실까요? 오므리 왕조는 한 50년 정도 유지가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예후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후는 이제 아하시아도 함께 죽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소식을 들은 아달랴가 이제 왕가의 모든 씨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어딨죠? 아달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제 북왕국 예후 왕조는 8세기 초반 숫자가 거꾸로 되어 8세기 초반이면 700년대 숫자가 7이어야 되고 숫자가 커야 돼요. 이게 주전이니까 숫자가 거꾸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8세기 초반에 여로보암 시대에 이르러 요 여로보암 위에 있는 그 여로보암과는 어떤 그냥 이름만 똑같은 거죠. 어떤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르러서 상당히 번영을 했어요. 요 여로보암 시대에 북쪽에서 이제 신아시리아 왕조가 아주 강성해졌었고 강성해졌던 그 아시리아가 조금 부침을 겪고 있었어요. 지진도 나고 이 당시 아시리아 니누웨 이런 데 지진도 나고 그 다음에 천문학자들이 계산해 본 결과 일식 개기일식도 휙 지나가고 요즘이야 뭐 개기일식 있다 그러면 막 사람들 몰려들고 신기해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개기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현상이 사람들이 정확히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통치자가 제대로 이걸 하지 못해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은 워낙 우리가 발달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기일식이 일어나도 우리 삶의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농경사회 같은 경우에는 개기일식이 지나가면 거기에 온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게 몇 분 안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태양열이 한 몇 분간 전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으면 기온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그러면서 농사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왕이 하늘에 무슨 뭐 약간 벌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문화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뭄과 기근도 들면서 이 아시리아 왕조가 좀 흉흉해져 있었어요. 요나가 갔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때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외치고 그 하나님과 투닥거렸던 그 요나서의 배경이 이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요나가 방문했을 때 그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왕, 그 요나의 선포를 듣고 슬퍼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 기도했던 그 니느웨의 왕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아시리아의 왕이 아니라 그냥 니느웨의 통치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와 비슷한 시기가 이게 조금 이제 맞물려 있는데 아사랴라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아사랴는 우시아하고도 같은 이름이에요. 우시아. 사실 우시아가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사랴 왕이 등장해서 마찬가지로 남한국 유다도 크게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도를 가져온 게 맞나? 에, 아이고. 아, 여기가 아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출애굽 지도를 그냥 가져왔는데 이건 옛날 그거고. 자, 여기 시나이 반도가 있고 이집트가 이쪽에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사해가 있고 사해에서 쭉 내려오면 여기 원래 여기가 상당히 그 계곡 같은 데고요. 건조하고 덥습니다. 무더운 지역이 있는 데가 여기가 네게베 사막이 좀 있고요. 요 네게베 사막은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주셨어요.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던 요 땅, 쉐일, 쉐일산, 요 인근을 내려오면 여기에 이제 엘랏,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 에시온 게벨. 여기는 바다하고 딱 연결이 되어서 홍해가 이집트로 가는 방향이 있고 이제 요쪽으로 가는 방향이 이렇게 시내 반도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뭐죠? 운하가 뚫려 있죠. 운하가 뚫려서 이렇게 지중해라서 유럽도 가는데 요쪽으로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시아 왕 때 여기 있던 유다가 이렇게 군대를 내려와서 여기에 엘람까지, 엘랏까지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다 땅으로 이렇게 길이 연결되어 있게 되었어요. 요 바다 항구를 이제 차지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를 배를 가지고 곧바로 이렇게 가서 이집트와 해상 교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집트의 중요한 도시들, 수도 카이로가 요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뭐 해상 무역할 거면 이쪽으로 가지. 근데 옛날에는 이쪽은 땅이 되게 안 좋았던 땅이었어요. 너무 그 삼각지 말이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요 라암셋 8호 위 여기까지가 다 바다였는데 지난 2-3천 년간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밀려오면서 여기가 땅이 된 거고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밖에 없었고 여기가 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라암셋 노예들 그 이스라엘을 해가지고 개척하고 했던. 보통 이집트에 많은 그 좋은 땅들이 요 아래쪽에 있어가지고요. 요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요기나 요쪽에 항구들을 통해서 나일강으로 접근하는 그런 무역루트를 사용을 했는데 이 에시온 게벨을 차지하게 되면서 유다가 직접적으로 이집트와 무역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사실 세력이 여기 요 정도가 전부예요. 요 에시온 게벨은 당시에 누가 갖고 있었냐? 시리아가 갖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시리아? 시리아는 여기 북한국 이스라엘 그 위에도 있던 시리아인데? 예. 네. 시리아가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요 에시온 게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에시온 게벨의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유다가 차지를 했습니다. 에돔은 이때 뭐 어디가 살고 있었나 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사랴 왕 우시아라고도 하는 아사랴가 부흥을 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제 알고 있듯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 미시적으로 볼 때 우시아 그럼 우리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잖아요. 우시아가 말년에 교만해져서 성전에서 직접 하나님께 분향을 하려고 했다가 당시 제사장이 그거를 만류하고 해서 이제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 우시아는 나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우시아의 일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요 다음도 있긴 한데 오늘은 일단은 여기서 잠깐 중지를 하고 혹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만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한 5분 남았는데 제가 잠깐 한번 들어보고 혹시 없으시면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조금만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이 넘어가나? 여로보암이 죽고 이제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했어요.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여로보암의 아들 예후의 5명의 왕이 5대가 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주셨고 다섯 번째 왕이었던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서 피살당하고 왕조가 끝났습니다. 예후 왕조는 그래도 100년이나 유지했던 그래도 제법 길게 갔던 왕조예요. 우리가 많은 동서양의 역사를 살펴보면 100년 이상 하나의 왕조가 갔던 것들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 왕씨 왕조가 500년 조금 안 되게 갔고 조선 왕조가 그 정도 비슷하게 갔던 것은 아주 독특한 일이고요. 100년만 해도 그래도 잘 간 거예요. 어쨌든 그 왕조의 길이로는. 그래서 이제 살룸이 왕이 되었고요. 1개월 만에 문하임에게 피살을 당했습니다. 문하임은 한 10년 정도 있었죠. 그러니까 문하임은 그래도 조금 통치력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문하임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왕이 되자마자 2년 만에 베가에게 살해를 당했고 베가는 다시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했고 호세아는 통치 9년에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스가랴가 죽고 예후 왕조가 끝난 뒤에 불과 이거 합치면은 30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아주 강성했던 왕이 죽고 6개월 만에 이제 피바람이 불면서 다시 국정이 그대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면서 30년도 안 돼서 한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나중에 남한국 유다도 비슷해요. 요시아가 아주 강성하게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요시아는 이때 북왕국이 없었기 때문에 요시아는 북방으로도 진출해서 요시아는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현재의 이스라엘 영역을 거의 다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무기토 전쟁에서 죽자마자 채 30년도 가기 전에 이제 멸망을 당했죠. 아시리아도 여기서 나중에 요시아 때 어떤 아주 강력했던 마지막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죽자마자 아들들이 분열을 일으켜서 거기도 20년이 안 돼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고구려도 그러지 않았어요? 고구려도 이제 아주 부강했었는데 연개소문이 정권을 잡자마자 그리고 연개소문이 딱 죽으니까 그 아들들이 이제 치고받고 하다가 당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성경에 이제 열왕기하 17장 18장에 나오는 일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요 부분은 요쪽과 조금 연계해서 아시리아 부분을 좀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는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정도면 이제 12월 중이면 요 개론을 여기 이제 시드기야 요시아 시드기야 이제 요 정도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1월부터는 이제 다니엘 연대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번만 더 여쭤보면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회사에서도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거나 이러면 질문 있냐고 물어보면 항상 질문하는 친구만 해요. 예.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넌 조금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질문할 사람이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혹시, 뭐 꼭 여기 아니더라도 구약, 여기 왕국 시대 또는 그 이전에 어떤 부분이라도 궁금하시거나 한번 이야기하실 게 있다 하면 언제든지 지금 이 자리 아니면 또 그냥 평범하게 우리 교제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하고 또 필요한 부분 따로 준비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무려 한 2,700년 전 내 일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 역사 기록에도 많지 않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아주 귀하게 기록을 해주셨고 사실 나라가 흥황하고 또 멸망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믿음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개인적인 믿음을 또 주님 앞에서 추구하는 것과 더불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참 국가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들이 중요한가를 참 다방면으로 알려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오늘날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무엇보다 이 참 험난한 그리고 잔인했던 이 고대사 가운데에서도 오늘 특별히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수많은 대언자들과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각자의 상황에 처해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의 일들을 분투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편한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정세가 급변하고 또 쉽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로 원하오며, 주님, 오늘날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더 우선을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참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다양한 지혜들이 좀 풍성히 내려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